에스겔 2번 메시지 서문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서문이 되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들을 본 날을 보았으므로 이제 나아가 그 이상들을 본 장소와 그 이상들을 본 사람과 그 이상들을 보기 위한 조건들을 보기로 합시다. 장소. 서문의 두 번째 요점은 에스겔이 이상들을 본 장소입니다. 3절은 그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있었을 때 이상들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갈대아에서. 그 장소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바벨은 헬라어 바벨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는 실상 바벨론이며 바벨론은 바벨, 곧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타락한 사람들을 모은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들을 본 장소는 바로 사탄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반역을 충동질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또한 하나님이 한 택한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에스겔 시대에 그분의 택한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그곳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포로됨은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바로 그곳으로 굴러떨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갈대아 땅에 있습니까? 분명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에 있지 않고 타락의 땅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스겔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상황에 꼭 들어맞습니다. 강가. 에스겔이 이상들을 보았을 때 그는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발강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손상시키는 대적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발은 강한, 많은, 능력 있는을 의미합니다. 이 강, 곧 바벨론의 강은 바벨론이 강하고 능력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함에 있어서 바벨론이 능력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발강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의 사탄적인 조류입니다. 에스겔서는 두 강이 있습니다. 1장에서 그발강이 있으며 47장에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발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에게서 흘러 떠내려 보냈지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두 강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의 강은 이 세상의 풍조요, 흐름이요, 조류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강, 곧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내려 보내는 타락한 세상의 강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는 또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두 강이 오늘날 흐르고 있습니다. 한 강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다른 한 강은 거룩한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한 강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내려 보내지만 다른 한 강은 사람들을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습니다. 한 강은 하나님의 건축을 파괴하지만 다른 한 강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합니다. 당신은 어느 강가에 있습니까? 그발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강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가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흐름, 즉 오늘날 세상의 풍조에 속한 무언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오늘날 세상의 풍조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생수의 강가에 있지 않고 그발강가에 있으며 거룩한 땅에 있지 않고 갈대아인들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에스겔에게 열렸을 때 그는 그발 강가에 있었지 이 강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바벨론 군대의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떠내려 보낸 그 강가에 얼마간의 마른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른 땅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생존하게 하셨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겔에게, 여호야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다른 이들에게 남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발강 두개 있지 않고 강 속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포로된 땅의 그 강가에서 여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살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포로된 땅에서 여전히 얼마간의 긍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상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교회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면 할수록, 또 오늘날의 상황을 관찰하면 할수록 에스겔의 이상들이 현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상들은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있는 한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포로된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포로된 대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는 지경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면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에스겔서의 이상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사람.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그 이상들을 본 사람, 곧 에스겔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1절에서 에스겔은 그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땅에 있는 포로로서 시험을 받았으며 분명히 당혹함과 괴로움과 억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의 경험일 것입니다. 때때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포로된 땅에 있음을 느끼며 괴로움과 억압을 느낍니다. 제사장. 3절은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된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성전이 아닌 그발강가에 있었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접촉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열렸고 그는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행한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시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강화하심을 입음.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시란 경멸받는 또는 멸시받는 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당하고 경멸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당신이 많은 에스겔 중 하나라면 당신은 멸시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영광을 얻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멸시하고 당신은 경멸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화하실 것이다 또는 전능자가 너의 힘이다 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전능자를 뜻하는 전미어 엘로 끝납니다. 한면으로 그는 사람의 멸시를 받는 부시의 아들이며 다른 한면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화하심을 입은 에스겔이었습니다. 3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화시키셨습니다. 에스겔이 부시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수치의 아들, 굴욕의 아들이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인 그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영광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읽어본다면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수행할 때 끊임없이 수치와 치욕을 당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 곧 그들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을 실현해 보이도록 요구하셨고 그는 이 시련에서 수욕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그에게 390일간은 좌편으로 눕고 또 40일간은 우편으로 누우면서 쇠똥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성벽을 뚫고 그리로 통하여 행구를 옮기라고 하셨으며 에스겔은 명령을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날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확실히 수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도 수욕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섬기며 그분의 이상들을 보고 그분의 사역자가 되려면 그분의 백성들의 수욕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이 수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할 때 수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수치와 치욕을 당한 수욕의 아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수욕의 한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화하심과 능력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신탁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수치와 치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을 보기 위한 조건들. 마지막으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서문에 관하여 이상들을 보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림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하심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마다 하늘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포로된 땅에 장성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에스겔이 있었으며 하늘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오늘날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려면 우리는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에스겔이라면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늘이 열린 것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것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방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늘이 땅으로 열릴 수 있는 교두보로 삼고자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이 침례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땅에 계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하늘이 그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하늘이 다시 한번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탄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 훼손된 후로 하나님은 땅으로 오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열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이 그들에게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늘과 연결된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심지어 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땅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하늘이 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이 점유하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탄의 손안에 있으며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과 같은 자, 곧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분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그러한 에스겔이 있다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접촉하며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기 바랍니다. 받은 이상. 하늘이 에스겔에게 열렸을 뿐 아니라 이상들이 임하여 무언가가 그에게 계시되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들은 그분의 계시들로서 우리로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휘장을 여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휘장 뒤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내생물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가 본 것으로 인해 이 이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가르침이나 상상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 안에서 본 하늘에 속한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나는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 또는 체계화된 신학의 어떤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열린 하늘로부터 온 이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열린 이상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리 또는 읽어서 얻은 지식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열린 하늘 아래서 영 안에서 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됨에서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건축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이상들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함.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들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상은 우리로 무언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무언가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귀로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상과 함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그 이상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들은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특별하고 신선하고 명료한 것으로서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들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책의 말씀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에스겔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접촉을 가진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씀이 아닌 특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성경 주석을 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의 서적들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말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이상들이 임했으며 말씀이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뿐 아니라 특별한 말씀, 신선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본 것을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상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음. 에스겔 1장 3절 하반절은 이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손이 주의 말씀을 뒤따름을 봅니다. 이 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그분의 말씀하심을 뒤따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마다 행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많은 것들을 전하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의 주절거리는 입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역사해내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상이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할지라도 신성한 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말이 되며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면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주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하는 자는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대단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행하시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 역사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은 또한 사람을 인도하여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들은 보기 위한 것이고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며 손은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위에 있는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들어 올리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후에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의 인도와 지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에스겔을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으로서 인도하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든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시하는 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묶여있든 자유롭든 그가 탄식하든 기뻐하든 그가 가든 오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인도와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자유가 없으며 더 이상 자신의 편리를 따라 행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어떤 곳으로 가도록 인도하면 그는 그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로 어떤 것을 하게 하면 그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손의 인도에 따르고 하나님의 손의 엄격한 지시 아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과 그가 행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시하는 손아래 있으며 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자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모두 하늘이 그에게 열린 자, 하나님의 이상들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한 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30년에 이르고 우리 모두가 바벨론의 조류 속에가 아닌 그발 강가에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하늘을 갖고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손이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교회도 그러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